안녕하세요. 2월 9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동해안 오늘 최용수입니다.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영덕군이 또다시 원전 유치에 나섰는데요. 오늘부터 닷새간 원전을 둘러싼 찬반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영덕군 민 1,4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영덕군은 이후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를 토대로 영덕군 의회에 신규 원전 유치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9년 전 천지 원전을 유치하려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전 유치에도 신중한 분위기이고 또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민심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매거진 동해안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투데이 포커스 함께 하겠습니다. 개교한 지 30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를 키우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대학교의 이야기인데요. 영국 왕실 건축사를 필두로 해 포항의 옛 도심을 설계하는가 하면 울릉도 캠퍼스를 만들어 교육 혜택이 적은 섬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 새로운 총장님이 취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동대가 이후에는 또 얼마나 지역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박성진 한동대 신임 총장 만나서 그 구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 박성진입니다.
네. 아, 먼저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 청취자분들께 아무래도 뭐 취임하신 이후에 뭐 직접 인사를 전하셔도 좋고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입니다. 한동대학교의 이제 각오와 그리고 이제 현재의 시대 정신 그리고 이제 미래의 비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동대를 이제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크리스찬 정체성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만든 과거 세대의 고난과 성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는 플랫폼과 혁신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세대를 배출할 수 있는 크리스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각오 이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 총장님께서 포스텍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셨던 교수님이셨던 예.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취임하신 지 뭐 오랜 시간이 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학교의 좀 분위기라든지 좀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네. 그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동일하지만
네.
이제 포스텍은 이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연구비, 연구 논문과 같은 이제 연구에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빈번한 반면에 이제 한동대학교는 이제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각 학생에 대한 영성, 인성, 지성 등 전인 교육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한동대 총장으로 또 취임을 하시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시대 정신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과 혁신의 시대인데
네.
이제 마치 서울역 플랫폼에 들어가면 모든 지역으로 철도가 연결돼서 그 다 갈 수 있는 것 같이
네.
이제 혁신 플랫폼에 들어오면 전 세계 다양한 사람과 기관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지성이 형성이 되어서 플랫폼 안에 있는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또한 이제 개인의 작은 재능이 플랫폼과 연결이 되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25년간 포스코 포스텍에서 혁신의 벤처 기업 플랫폼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러던 중에 지난해 크리스찬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모든 교단의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학생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크리스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동대학교가 이 플랫폼 시대에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스친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저를 이제 매료시켰고 이 크리스천 플랫폼을 구축해서 크리스천 혁신 세대를 배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플랫폼이 조성되고 그것이 또 혁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짧은 문장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임기가 4년입니다. 네, 4년 동안 또 재임을 하실 텐데 이 재임 기간 동안 혹시 좀 이루고 싶은 뭐 비전이랄지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크리스천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혁신 세대 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크리스천 대학인 리버티 대학, 위튼 대학, 바이올라 대학 등과 같은 대학에 한동대학교와 협력을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 기관이 연결된다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함께 플랫폼을 만들자고 이제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크리스천 리더십을 한동대학교가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학위 제도까지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크리스천 플랫폼 벤처기업 플랫폼과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국내 크리스천 벤처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학교에 좀 취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좀 업무에 임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포스코 포스텍에서 벤처 생태계 구축할 때도 이제 경험한 부분인데 한동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크리스천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교회도 있고 선교센터, 크리스천 대안학교, 은퇴한 선교사님들, 선교사가 추천하는 외국 유학생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크리스천 전문가 리더십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경영연구원, 크리스천 벤처기업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그 컴포넌트들은 다 있는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플랫폼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 한동대 이 교수님들의 좀 이력을 살펴보면 이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인재분들이 참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한동대의 교육 방향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교수님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어서 네. 딱 그 한 분야, 한 부분, 한 방향으로 이제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르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창조하면서 고유의 목적과 계획이 DNA에 들어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의 방향을 바꾼다기보다 이 고유의 DNA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진로를 보면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기업이나 이제 영리 기관에 가는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교하고 좀 차별되게 NGO 단체나 재단을 통해서 비영리 기관에 이제 취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신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목회나 선교로 진출하는 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진로가 우열이 없고 모두 소중하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을 내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크리스천 멘토들을 통해서 가장 큰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 이제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동대 하면 특징으로 좀 뽑을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이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또 모여서 학업에 또 매진하고
맞습니다.
계신데 뭐 앞으로의 지원이랄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 한동대학교는 뭐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한 56개국에서 지금 그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추천하고 한동대학교로 진학을 하면 또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후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들이 이제 국내 학생들하고 같이 졸업을 하고 또 다른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창업을 하면 크리스찬 투자자들이 또 투자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의 출신 나라와 협력을 하는 비즈니스로 협력을 해서 비즈니스 기반의 이제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후기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과 대학을 만들고 그런 이제 대학에서 또 졸업한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독립과 발전의 토대가 된 것처럼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에 가서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 부분은 또 한동대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로스쿨처럼 이 3년제 대학원 과정에 미국법을 가르치는 곳이 한동대밖에 없기 때문에 예. 졸업을 한 이후에 좀 미국 변호사가 되는 졸업생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네.
그 한동대가 이제 95년에 개교를 하고 2002년에 미국식 로스쿨인 이제 국제 법률 대학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미국식 로스쿨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해서 이제 미국의 교수님들이 이제 진들이 미국에서 많이 초빙이 됐고 또 이제 기본 인프라가 미국과 같이 이제 그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재원과 이렇게 미래에 이제 불확실성이 많았는데 그런 이제 도전이 지금 현재는 이제 졸업생의 한 75%가 미국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었고요. 또 670여 명의 이제 졸업생들이 현재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외 법률 시장에서 이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동대학교의 이제 시그니처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도 이제 유학을 꽤 오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는 이제 크리스찬 정체성과 함께 미국 로스쿨보다 비용이 한 3분의 1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이런 이제 외국 대학교와 협력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학과 공동 학위 제도를 좀 더 활발하게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미국 대학과 공동 학위 제도를 개발하고자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사실 학교마다 좀 특히나 좀 특화된 그런 예.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한동대는 앞서 말씀해주셨던 뭐 국제 법률이라든지 뭐 외교, 정치 분야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봐도 좋을까요, 총장님? 예,
당연히 이제 국제법률대학원이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분야에 특화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이제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한동대학교가 이제 공적 개발 원조인 ODA 자금 기반의 국제 협력 과제를 국내 대학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40개 정도 되는 나라에 110개 이제 그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한 200억 원 정도의 이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이런 국제 협력 과제를 통해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의 다양한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AI 교육 프로그램,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국내 대학 중에 이제 한동대학교가 이런 이제 국제 협력 개발의 노하우와 역사가 가장 깊기 때문에 이 또한 한동대학교의 굉장히 좋은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국제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맞습니다.
특화된 점이 있다라는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투데이 포커스 박성진 한동대학교 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질문을 드리는 예. 부분입니다만 포스텍 교수님이 한동대 총장님으로 오셨고
네.
또 한동대 교수님이 설린대 총장님으로 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폐쇄적인 것보다는 교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도 이런 교류들이 활발해서
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총장님으로 또 취임을 하신 부분이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는 또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네요.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뭐 많이들 좀 듣고 좀 소식을 접하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의 발달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
예.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그런데 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예.
졸업생분들의 진로 또 미래 설계를 위해서 이 총장님께서는 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잡고 가실 계획이신지에 예.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AI나 블록체인이나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벤처 기업 쪽에서 지금 사실 주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내부의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새로 개발되는 그 이제 현장 중심의 그런 지식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구상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각 분야에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좀 구상을 해서 외부가 이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학교 교육에 반영을 하고
네.
그런 멘토분들이 학생들의 진로나 취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런 AI 시대의 빠른 발전에 좀 적응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변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한 이후에 그것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이해도 이해지만
네.
현장에서 빨리 바뀌는 것들이 학생들한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학생 개개인한테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이름을 조금 더 빠르게 기민하게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인터뷰에 문을 열면서도 좀 짧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한동대학교와 지역사회와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예.
총장님. 앞으로 이 경북 동해안 지역 과 함께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획이랄지 구상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4년 정도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위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했었고요.
네.
또한 지방시대 위원으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인식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인구 소멸이나 뭐 지방 소멸 그리고 이제 포항에는 특히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13년 동안 했던 일은 포스코 포스텍의 이제 벤처 생태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한 100여 개의 이제 포항에 있는 벤처 기업들 그리고 이제 1,000개 이상의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제가 이제 옆에서 보았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12개 본사를 포함해서 7개 공장 그리고 한 60개 정도의 기업이 내려와서 수도권에서 내려온 기업으로만 한 30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항의 포텐셜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포스코가 중심이 돼서 이런 벤처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한동대학교는 이제 거기에 크리스찬 벤처 기업들하고 이제 포스코 포스텍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력이 조금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해서 또 나아질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이 앞으로도 지속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예.
네.
사실 이제 포항에 가속기 두 대를 포함해서 포스텍 캠퍼스에 한 2조 원 정도의 연구 시설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최대 시설이기 때문에
네.
포항이 이제 이런 것들 잘 활용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인터뷰를 좀 마무리 지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릴 텐데
예,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얼마 전에 포항에서 한동대 교직원을 사칭을 해서 피싱을 하는 사기 문자가 예. 좀 돌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직접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수법들이 굉장히 이렇게 치밀해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교직원의 이름이나 명함, 공문서 등과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사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기술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급하다는 말로 문서나 이제 문서 없이 선주문이나 이제 송금 요청이 있을 때는 좀 이런 건 학교에서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네.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보고 있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안내 등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피싱, 보이스 피싱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좀 의심을 하고 이제 좀 의심이 된다고 하면 학교 쪽에 바로 좀 확인을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장님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동대학교는 이제 지역 포항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포항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제 한동대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응원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당부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박성진 한동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현역 시절을 할 땐 제가 입상을 했을 때가 가장 즐거웠지만 지금은 지도자의 길에서 선수를 키우는 게 더 과정에 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성적을 냈을 때 지금은 하위권에 있지만 이번 경기엔 또 상위권에 진입했을 때 아 이제 이 길을 잘 택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을 하는 동안 항상 친구이자 애인 같은 나의 와이프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도 늘 함께 나의 파트너가 되어 내 옆에서 같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히 즐겁게 클라이밍하고 클라이밍을 하면서 즐깁시다. 여보 사랑해.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 Introducing Made in Asia. Miss A. 녹색 공감, 환경 문제를 통해 지역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포항 환경운동연합 정침기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소개해 주실 환경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영덕군에서 발생한 풍력 발전기 전도 사고라 하죠. 이 사고가 풍력이 단순한 친환경 설비가 아니라 대형 산업 구조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죽장면이나 영덕군이나 일대 그 풍력 산업이 아주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죽정 풍력 같은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지역에서 아주 큰 이슈와 주민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풍력 발전의 안전성과 책임 구조 그리고 수익 배분 방식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먼저 이 영덕에서 발생한 사고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알려진 풍력 발전기와 관련된 사고가 영덕에서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사고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사실 풍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라는 대표적인 이미지이지만 최근 영덕에서 발생한 이 전도 사고는 대형 구조물 산업의 문제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풍력은 높이 150에서 200m, 블레이드 날개 길이가 70에서 100m에 이르는 초대형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강풍이나 기초 지반이 불안정할 때나 또 어떤 시공의 결함이 있거나 유지 관리의 문제들이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할 경우에는 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 위기로 그 지극한 어떤 극단적인 기상이 아주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설계 기준이 과거 평균치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그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 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알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풍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그 에너지 자체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지만
네.
또 그리고 원전에 비한다면 뭐 사고가 나더라도 그 규모나 영향은 또 훨씬 작고 빈도도 낮을 수 있겠지만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요.
네.
그래 특히 산지 육상 풍력은 대규모의 절토 성토 작업을 해야 하고 기초 콘크리트가 수천 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산림 파괴는 기본이고 집안의 안정성이나 배수 계획이나 장기 집안 침하 문제 그리고 운영 중에 소음과 안전 관리가 중요한데요. 에너지 는 친환경이지만 설비 자체는 이렇게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덕 풍력 발전기 사고는 설계나 시공이나 유지 관리의 안전성이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고입니다.
네.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서 예고해 주신 대로 지역에 네. 좀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풍력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과정에서 좀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 풍력 산업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보가 과연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사업자는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 구조나 수익 구조를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풍력 이 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말만 먼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이 정말 이 지역에 적합한지 또 장기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보상 이야기부터 내세우면서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아주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분리된 주민 갈등이 아주 극렬하게 생기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민분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좀 제공이 돼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도 이 풍력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산지 육상 풍력의 환경 문제 주로 좀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 점으로 꼽힐까요?
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0% 70% 가까이가 산림입니다.
네.
이런 조건에서 육상 풍력을 확대하려면 결국은 반드시 산지를 절개하고 능선을 깎아서 도로를 내야 됩니다. 풍력기 한 대를 세우기 위해서도 대규모 기초공사와 진입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발전 설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 훼손, 토사 유출, 생태축 단절 같은 어떤 환경에 구조적인 영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가 넓고 평지가 많은 다른 나라들과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산지 풍력은 입지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특히 철새의 이동 경로인 조류 충돌 문제, 또 저주파 소음, 그리고 풍력 날개로 인한 인근 지역의 그림자 문제 등 지역민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영향이 동반된다. 어떻게 보면 선행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사업 구조 그리고 수익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익공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과 수익을 나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네. 최근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이익 공유제라는 이름이 마치 어떤 상생 그리고 수익을 지역 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골고루 분배한다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로서 마땅히 어떤 제도적으로 기반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 방식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환경 안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 추진을 전제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을 얼마나 지원하겠다라는 것부터 제시를 하면은 논의의 중심이 이 사업이 과연 우리 동네에 들어섰을 때 타당한가 이런 문제보다는 과연 얼마를 주는가 받는가 이것으로 관건이 돼버립니다.
네.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왜곡하고 또 가가호호 어떤 현금 지급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마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는 너무 제한적으로 정보 공개하면서 단지 개발 행위 허가만을 또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이게 사실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분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아닌 이 주민분들에게는 가가호호 매년 얼마씩 지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이렇게 가가호호 매년 얼마 지급하겠다 이런 표현은 누구에게나 정말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뭐 고정소득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구조에서 제대로 나올 것인가. 풍력 수익은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금융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장되는지 수익이 줄어들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까지 제대로 공개된 후에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민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재무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부터 공개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액수만 먼저 제시되는 문제 그리고 그 액수가 과연 이 지역의 환경과 산림과 맞발꿀 만한 것인가라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개발 행위 허가 이후에 뭐 지금 내용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풍력 수익은 주로 발전량, 전기 가격 그리고 REC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 가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 REC는 정책이 바뀌면 또 변동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매년 얼마 확정 지급하겠다라는 뭐 약속 아닌 약속 이런 말들은 구조적으로 뭐 고정 수익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이 허가가 회사의 지분 구조나 또 소유 구조를 단단히 묶어두는 장치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뒤에 회사가 어떤 지분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거나 외부 자본이 참여한다거나 다른 법인으로 넘기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모로 생길 수 있는 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는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일 뿐이지 그 사업을 누가 어떤 구조로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개발 행위 허가 단계에서부터 돈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급한다 이런 약속부터 하는 건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풍력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사실 풍력발전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풍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말입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 우리 같은 산림이 많은 지역에 입지의 뭐 타당성이나 어떤 절차의 민주성 이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진행되는 방식 앞에서는 환경단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얘기하면서도 지역 현실적인 지역의 문제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지역의 에너지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을 무시하고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시작부터 주민 갈등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도 건설 단계의 어떤 고용은 일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운영 단계의 고용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소수만이 뭐 취업이나 운영은 또 전문가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역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풍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영덕의 풍력발전기 전도사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의 구조적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영덕 풍력발전기 전도사고는 풍력발전의 어떤 안전 문제를 좀 환기시켜줬습니다. 풍력은 단순한 친환경 설비가 아니라 산업 초대형 산업 인프라라는 사실 그리고 풍력은 친환경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것을 덮어가고 판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미래는 충분한 설명, 숙고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전, 환경, 또 공동체의 안정을 전제로 주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아주 정의롭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색 공감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기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릉군이 설을 맞아 이달 한 달간 모바일 울릉사랑 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모바일 울릉사랑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모바일앱 회원 가입 후 충전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울릉사랑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70만 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번 구매 한도 확대에서 제외됐는데요. 올해 발행되는 울릉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은 권면가액의 10%이며 지난 1일 기준 447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경북신용보증재단 협약금융기관과 모두 1,200억 원 규모의 희망동행 특례보증 재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대출을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 청년 창업자와 2인 이상 다자녀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상환 방식은 2년 2년 만기 일시 상환과 2년 거치 후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기준 완화와 보증료율 0.8% 적용, 금융기관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경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이달 18일까지 전통시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은 상윤회가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과 소방, 전기, 가스 분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주요 점검 대상은 전기설비 노후 상태와 전선 정리 상태, 가스 배관과 차단기 관리 상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화재 취약 요인 점검 등으로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요소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상인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안내와 자율점검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상인의 자율점검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눈에 띄는 게 90세 어르신분께서 예. 스트레칭 일자다리 예. 찢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 이분은 네네. 제가 사진 찍어내고 저보고 따로 와봐라 이라는 거래. 카메라도 따로 오느라 이라는 거래. 가니까 자기가 이 포즈를 잡아가. 이거 내가 빨리 사진 찍어도 가 가시더라고요. 찍을 때만 해도 내가 저분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찍고 난 뒤에 내가 물으니까 나이가 90이 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신 이 사람을 되게 하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내가 그걸 찍어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리포터 탐방 김희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에 방문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경주 행복 갤러리에 다녀왔습니다. 2월 말까지 황남동 마을 주민 활동 사진전이 열리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웃의 얼굴 속에 있다고 하죠. 이 함께 마을을 가꾸고 웃음 지었던 황남동 주민들의 소중한 찰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남동 주민자치 위원장을 만나봤는데요. 소개 들어보시죠.
황남동 주민자치위원장 이경재입니다. 황남동 주민활동사진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우리 총무님이 개인사진전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황남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주민자치활동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기획해보자. 그래가지고 총무님이 오케이 사인이 나서 그래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반응 중에 제일 반응이 많은 게 노인분들 사진을 찍어놓으면 사실 자기 사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항남동의 최고령인 102세 할머니 또 자기 사진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언제 전시회 끝나노 사진 전부 다 개인적으로도 줄 수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의 사진을 전부 다 찍어서 흑백으로 뽑다 보니 주민의 반응이 좋아서 나도 찍어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또 빠졌던 사람이 자기 사진을 안 찍어준다고 원래는 안 찍어주면 내년에는 찍어달라 이래가지고 26년 12월도 항남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획을 다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년 기획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리단길은 원래 관광지로 승전된 만큼 1천만 명에 의한 관광객이 방문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될 만큼 아주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자부심을 갖고 항리단길이 지속되도록 관광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가 조금 더 특별했었던 이유는 사진 촬영을 한 주인공이 황남동 마을 주민이셨다는 점이라면서요?
네, 바로 황남동 주민자치회의 총무가 이번 사진전을 위해 모습들을 담아왔다고 합니다. 미래를 전공해서 수십 년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봐온 베테랑이었는데요. 마을 곳곳의 풍경을 평범한 기록 그 이상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마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의 시선이 머문 사진들로 그 속에는 이웃을 향한 깊은 애정과 또 섬세함이 녹아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풀어낼 총무와도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황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이정환입니다. 사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이런 게 한번 있으면 좋겠다. 해가 감사의 뜻으로 한번 전시를 한번 하자 하는 게 동장님하고 이제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촬영하고 인화까지 전부 제가 다 했습니다. 원래는 미술을 전공했죠. 미술 전공하다가 포진공으로 사진을 배우면서 이제 사진이 좀 매력적인 게 있어가 오랫동안 사진을 그냥 혼자서 취미 것처럼 하고 또 여전히 사진은 공부하고 다닙니다. 제가 지금 황남동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고 보면은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에 지금 사진들은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뿌리라고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개인을 찍은 이 인물 사진들을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처리하신 부분이 인상 깊은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칼라 사진은 칼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미지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배제를 하고 흑백으로 만들면은 흑백에서는 결이 더 잘 살아나죠. 그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기가 쉽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번에 전시를 마치고 전부 다 그분들한테 선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진이 좀 강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긴 한데 조금 순화를 했죠. 나중에 선물을 드릴 걸 전제를 하고 그렇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네, 화려한 색감을 걷어내고 흑백으로 표현을 한 것이 오히려 이 주민분들의 삶의 궤정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황남동 주민자치회 총무는 렌즈를 통해 오직 사람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황남동을 일궈낸 단단한 뿌리는 이웃들의 평범하고도 차근히 쌓아온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흑백으로 박제된 이웃들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마을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마을 내 다양한 활동 모습들은 또 컬러 를 사용해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더 다양한 사진들 함께 둘러보시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고스톱을 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이 부분 담아낸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주로 경기당이 오시면 둘러앉아서 하는 게 뭐 윷놀이 뭐 고스톱 이렇게 하시는데 재밌는 거는 앞에 돈처럼 내놓은 게 요즘 길거리에 이렇게 뭐 광고 스티커들 많이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걸 다 다니시면서 주소가 청소들 하세요. 또 이분들이 동네 앞길에는 그럼 그걸 갖고 돈처럼 놓고 게임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 가지로 좋은 일 하고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 찍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넘어왔다 갔다 하고 좀 자기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황남동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도 같이 거기 동참을 하시고 어떻게든 거기에 일조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참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동네 일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동해 주세요. 또 우리가 뭐 몇 년 행사할 때 동네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 면은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하고 할 때 보면 아주 당당하게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동네에 같이 어울리는 그 역할들을 참 가운데서 잘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인데 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가네. 이 도시는 우리가 도시 발전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되게 보기가 쉽지 않은 동네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한테 늘 감사해하고 또 이런 분들이 아직도 그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니까 이 동네는 꾸준히 잘 될 것 같아요.
네, 마을 어르신분들이 버려진 광고용 명함 카드를 또 유쾌하게 재활용하신 이야기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네, 그렇죠. 이 주민들의 유연한 지혜와 또 낙천적인 태도 또한 배워볼 수 있는 사진이었고요. 낯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 활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은 황남동이 왜 여전히 살아있는 마을인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어른들이 되게 반겨주세요. 가면 같이 밥 먹자, 뭐 커피라도 마시고 가거라 이러면서 되게 반겨주시는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내가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85년을 기다렸다 빨리 찍어라 뭐 이렇게 그런 무덤덤한 농담들을 하시는데 그 정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툭툭 던지시는 이야기들이 되게 깊이가 있고 그 무게감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사진 속 인물들이 전문 모델이 아닌 만큼 상대방의 어떤 가장 자연스럽고 환한 미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총무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거짓말도 좀 합니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요즘 이제 뭐 워낙 전자 시스템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 리모컨 샷다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찍고 자는 분들한테 초점하고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나는 카메라에 손을 안 대고 이제 호주머니에서 이제 리모컨으로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농담하고 이러다가 표정이 괜찮으면 그때 이제 리모컨으로 계속 촬영을 하죠. 그래 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분들이 카메라를 거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들. 조금씩
이렇게 알려져서 오시는 분들이 자꾸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전시회를 2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달 말까지 황남동 마을주민 활동사진전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포터 탐방 김희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동해안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됐습니다. 고맙습니다.